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시편 1편 말씀 나누면서 시편 1편과 2편은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적인 것의 서론과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런 근거가 다른 시편들은 표제가 있는데 여기는 앞부분에 표제가 있지 않고 또 하나는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2편 맨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것은 시편 전체가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서론적으로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큰 중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 큰 기둥이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고 2편에 가면 즉 메시아, 이게 메시아시거든요. 2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라는 큰 기둥이 1편과 2편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복 있는 삶이 되고 복 없는 삶이 되는 거다. 이게 시편에 지금 1편, 1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2편의 말씀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같이 1편이랑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 구원을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받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태도, 이미 복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지금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 하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이제 복 있는 삶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나를 딱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 근데 악인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열매 없는 삶,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열매 맺는 삶, 즐거운 삶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가서는 뭐라고 결론을 아주 냉정하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삶. 그게 복 없는 삶, 말씀과 떨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 때 복 있는 삶을 우리가 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2편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면 2편에서는 메시아적 사관을 가지고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지금 1절에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여기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방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서 지배했던 나라들이었어요. 그 다스렸던 나라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대 전쟁은 국가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 국가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늘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는 뭐였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신은 힘이 없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잘 안 섬길 때 내가 이방을 통하여서 채찍질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였거든요. 깨우쳐 주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모든 선지서들이 이스라엘의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절대 빼먹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그 나라들의 잘못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는 표면적 사건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었죠.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열방에 대한 군왕들에 대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사를 경영하느냐, 분노하느냐,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느냐.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다윗 왕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건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들, 메시아적 말씀들, 기름 부었다라는 얘기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약속의 민족들을 함부로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셨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은 그런 걸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 너네 신이 야훼야? 여호와야?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우리한테 압박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붙잡힌 바 되었잖아. 그럼 너희 신은 어떤 신이야? 얘기 좀 한번 해봐. 이게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동시에 능멸하는 거였어요. 너네 노래 좀 해봐. 너네 무슨 노래 있어? 너네 신한테 노래했던 게 뭐야?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이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사상이 뭐냐면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배자의 마음을 손상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훼손 이런 거였어요. 그런 게 다 뭐냐? 결박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다 거부하고 부정했던 세력들에 대한 지금 메시지가 1절부터 3절까지 메시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어때요? 하나님 지금 가만히 계시다고, 안 말씀 안 하고 계시다고, 참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4절부터 지금 6절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떡하신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자가 우수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우수시리로다.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세상의 왕들이 어디 하나님 나와봐. 여러분 이게요 창세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가인보다 내가 더 잘못했는데 어디 한번 나와보시오. 이렇게 라멕이 얘기를 하잖아요. 신 있으면 한번 나와봐. 나랑 한번 겨루기 한번 해봅시다. 이게요 아주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부터 가지고 있는 아주 패역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된, 자기가 왕이 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들로 나타나요. 어디 신이 있으면 한번 내 앞에 와봐. 나 벌 한번 줘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요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주변에서도.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뭐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그런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패역한 그런 언행들이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러면서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패역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왕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내 왕을 세우겠다. 내 왕을. 그럼 주께서 비웃으신다. 하늘의 보좌. 여기서 히브리적으로 하늘이라는 개념, 주 아도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읽는 그런 개념보다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하늘에 계신 자. 이 말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천상적 존재적 개념이거든요. 우리 한국이 이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그런 고민을 회의하면서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할 것이냐, 하느님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천상적 존재.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단어를 표현할 거냐, 아니면 하나라는 유일신 개념의 하나님을 우리가 쓸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유일신 개념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개념으로 써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그 전능하신, 그 하늘에 계신 그분, 오직 유일하신 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홀로 하나이신 분, 그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 스스로 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매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이 우리의 사고에 인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통치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근간이 된, 근원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 우리 스스로의 고백. 그러니까 배워서 외워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야라는 주관적 고백도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인식,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자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분 앞에서 찬양도 하고, 그분 앞에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분 앞에서 봉사도 하고, 그분 앞에서 청소도 하고, 일상도 살고, 김태임 선생님 귀담 것처럼 일상에서의 삶,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번만 하고 나머지 안 하면 안 되고, 평생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앞에서 하나님, 내가 늘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인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 하늘에 계신 자. 여러분, 그분을 이렇게 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을 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하면서 7절부터는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이것을 내가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바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여호와를 아버지다라고 부를 것이고, 그분이 나를 낳았다라고 말할 것이고, 나는 그분에게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거다. 바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었잖아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릴 때부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늘 예수님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내가 누구냐? 거룩한 자다. 내가 아버지와 교제한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거든요. 야훼라는 단어를.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늘 썼어요. 그랬는데 젊은 30대 청년이 나타나서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하고 아버지를 본 사람이 나를 봤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라고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어요. 그것은 똑똑해서도 아니었고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시편에 다윗 때 약속했던 그 말씀, 사무엘 하에 있었던 말씀이 예수님 때 응해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은 분이야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은혜죠. 그거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 은혜죠.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지만 많은 사람이 읽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어떤 분이랑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잘 모르는 부분.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 많아요. 이해의 영역도 많지만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영역도 많지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조금 읽다가 금방금방 걸려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받는 이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전하고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요 이거 앉아서 여러분 이게 그냥 본다고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지 이게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편의 그런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선언을 할 때 이 시를 보고 아 이게 메시아시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아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특권이 뭘까? 그 메시아의 특권이 뭘까?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했을 때 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다 8절 9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메시아의 사역이 뭔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할 때 이 8절 9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게 구하는데 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온 세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세상, 출애굽기에 보면 온 세상이 원래 다 내 것이었어. 근데 나를 섬기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섬겨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겠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열방이 다 하나님께 원래 속하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열방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누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이 메시아적 대망 사상의 능력은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열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다가 막 가슴이 설레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가? 복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열방을 구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구했어요. 여러분, 진짜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 아니에요?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데 여러분, 이 짜잔한 거 자꾸 구하면 되겠어요? 세상을 구하라는데, 세상 사람을 살리라는데 그냥 나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울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게는 어울리는 내용이 있어요. 어울리는 기도가 있어요. 어울리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세상, 열방이에요. 열방.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세계지도를 다시 봤어요. 제 책상 뒤에 있는 세계지도를.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저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막 설레더라.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표정과 제 마음이 너무 괴리감이 느껴져서 답답해요.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다니까요. 세상에 내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선포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내가 살리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명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주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주셨다. 내 소유라고 그러잖아요. 소유.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주셨던 거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상에 남겨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예수님에게 주셨구나. 그러고 끝나면 안 되고 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 능력이 있구나. 철장을 깨트릴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되게 속상한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이슬람 어린이 성경하고 이제 배포할 사람들을 지금 제가 만나고 얘기하고 전화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해야 될 팀 두 명이 일주일 전에 잡혀갔어요. 그 시리아 난민들 개인 성경 공부시키다가 그 잡혀가서 일주일 좀 조사받고 대사관에서 그래서 잘 처리가 돼서 요르단에서 어저께 한국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일해야 될 사람 두 명이. 그래서 야, 이 영적 전쟁이 너무 크다. 참 크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힘을 얻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아, 세상은 막 이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고 어렵게 하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 허사를 이 세상의 여랑들이 막 이러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어요. 이 세상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열릴 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인다가 아니라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로 열방을 내 거다라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 이 세상의 악을 향하여서 불의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세상의 나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기도하고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바로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고 교회에서 불필요한 것 같고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무슨 소꿉장난하듯이 막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 정말로 능력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 세상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아 예수 안 믿는 나라여 예수 안 믿는 정치가들이여 불의를 행하는 인간들이여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와 교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다시 왕으로 오실 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이야기를 선언하는 거죠. 그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 이거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입맞추라라는 단어가 헬라어적 개념으로는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말을 닦아서 말하면 키스한다라는 입맞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면서 시편 전체의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이 뒷부분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열방을 꾸짖고 우리가 기도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의 시편 1편부터 2편까지가 보면 개인적인 복, 역사적인 복, 교회적인 복 다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2편을 여러분 이렇게 자꾸 보세요. 믿음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자꾸 보세요. 그럼 정신이 뻐쩍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복 받지? 그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에 감당하고 있는 부분적인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알면요 이렇게 째째하게도 안 살고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쫀쫀하지도 않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아요. 되게 담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방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돈 백불 갖고 째째하게 그렇다고 백불이 우습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상하는 짓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의연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니까 이 열방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열방이 내 것이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확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방이 내 것이다. 그 전에 그 교수님이 참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세요. 개인적으로 신분은 없는데 제가 그때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할 때 수업을 들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되게 인상적이었던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선교학 수업이었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지구본을 사서 돌리는 거였어요. 지구본을 사서 돌리고 붙잡히는 데를 놓고 기도하라 매일 저녁에. 그래서 저는 결국 좋은 걸 샀어요. 그때 속에서 전구를 이렇게 딱 키면 불이 들어와요 밤에. 그 지구가 늘 빛이 나. 대낮 같은 지구를 늘 놓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붙잡고 근데 대부분 이게 돌리면 열 번이면 여덟 번은 꼭 바다가 잡혀.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다를 잡지 않고 이제 섹터를 나눠서 하나씩 잡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지구를 보면 세상을 알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안 갖고 싶어도 생겨. 왜냐하면 내가 붙잡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뭔 일이 있었지 그럼 생긴다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온두라스랑 미국이랑 축구 시합하면 어디 응원해요? 그럼 어디 응원하세요? 권사님 그럼 안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되게 고마웠어요. 이 동네 목사님들이 그때 온두라스가 월드컵에 나왔잖아요. 축구 시합하는데 에덴 교회가 생각이 나더래요.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하도 내가 온두라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왜요? 아, 우리가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미국에 사니까 미국 동원하지만 미국이랑 최소한 온두라스랑 축구 시합하면 우리가 온두라스를 응원해야죠. 그렇죠? 아니신가 보다.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그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남의 나라 백성 같지가 않잖아요. 왜요? 같은 형제자매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MK구역이 MK를 위해서 MK사역을 이렇게 왜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을 그 백성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그 땅을 섬기는 거죠. 기도로 그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원하는 거죠. 그 기도가 있으면 그 나라가 남의 나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내 마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열방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여러분 막연하게 나라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나라들을 품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보는요. 전 정말 우리 교회 주보를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주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부터요 조직 신학부터요 성경 통독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요 미존도 종족 선교 기도 제목까지 들어있어요. 이런 주보가 그렇다고 크지도 않아요. 딱 6면이에요. 앞에 사진 빼면은 5면밖에 광고 빼면 또 몇 개 안 남아. 그런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말씀을 품고 세상을 품고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의 주보입니다. 그냥 오늘의 예배 순서가 뭔가 안내가 누군가 지난주 헌금 누가 얼마나 많이 이런 거 보라고 있는 주보가 아니라 이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세상을 품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 있는 삶을 2016년 함께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